안녕하세요. 예, 사도행전 제3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가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10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또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나눴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소개하고 또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주제를 잘 잡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다가 올라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또 여러분 마음속에 모두가 다 아는 이야기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제가 이 성경을 읽었는데 얼마만큼 제 마음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올라오기 전에 목사님들 있는 데서 한번 브리핑을 했어요. 내가 너무 지금 오늘 강대상에 올라가는 게 저 부담이 됩니다. 그랬더니 나도 말씀 듣는 게 부담이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말하면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이제 제가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 이제 무슨 마음이 드느냐면 베드로가 성전을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노래를 지어가지고 그는 뛰었네 걸었네 찬양했네 하면서 노래도 나왔단 말입니다. 이 사도행전 3장 말씀이. 근데 베드로가 이제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는 한 거지를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자기에게 이제 예배를 드리러 들어가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무언가를 얻을까 하고 구걸을 하는데 베드로가 그 거지를 이제 구걸하는 사람을 본 거예요. 보다가 베드로 마음에 무슨 마음이 일어났느냐?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는 은도 없고 금도 없는데 내게 있는 게 하나가 있다. 그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그는 아무것도 갖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가지고 여러분 안진뱅이를 일으킨 거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이 이 성경에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키니까 이 사람이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는 예수의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아, 여러분도 있어요? 그러면 아무나 붙들고 한번 세워보시지 그러세요. 안 그래요? 병든 자를 붙들고, 여러분 절망에 빠진 자를 붙들고, 여러분 두려움 속에 빠진 자를 붙들고, 붙들어서 내게 있는 건 이것밖에 없다. 나는 은도 없고 금도 없는데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내가 이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러니까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는요, 너무 놀라워서 말이 잘 안 돼요, 이게 지금. 과연 그러면 내 안에도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데 내가 이 능력을 행하고 사나? 나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능력은,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능력은 무얼 하나? 안 그렇습니까? 속썩이는 자식을 향하여서 기울어가는 가사를 바라보면서 병들어 지쳐가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는데 베드로는 일어나라고 하는데 왜 우리는 이걸 못하나? 제가 성경을 읽다가 이걸 어떻게 좀 이곳에 모이신 분들에게 설명을 해야 될 텐데 제가 몇 번이고 이걸 안 할까 할까를 막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잘못해가지고 설명이 영 시원찮으면 나 혼자서 이렇게 예수의 이름에 젖어 있는 게 낫지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안 되면 조금 의아스럽잖아요. 저 양반 혼자서 저렇게 즐겁네 이럴 것 같으니까요. 저는 제가 부산 대연에 있는데 제가 강대상에 서면요 너무 막 행복한 생각이 들어요. 제가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자주 물어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볼 때 제가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진짜예요. 저는 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제가 이 마음에 있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데 여러분도 다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베드로는 앉은뱅이를 일으켰는데 여러분들은 왜 못 일으켜요? 아, 일으킵니까? 아이고, 여기에 행복한 우리 흰머리 할머니가 계시네요. 일으킨대요. 그러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성경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번 이제 시작을 하고 했으니까 한번 계속 가보겠습니다. 저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셨느냐면 성경 66권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 마음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알게 하고 싶었어요. 자, 우리 요한복음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을 읽겠습니다. 30절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이것 말고도 많았단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만 골라서 기록을 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면 여러분과 제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자, 우리 요한복음 조금 더 찾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싶어서 성경을 기록을 하셨는데 사람들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의 가치와 그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지를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 보시면 성경을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은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 말씀으로 만물이 지어졌고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었고 그렇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 빛이 곧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빛이고 예수님은 생명이고 예수님은 말씀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 이제 요한복음 1장에 설명을 하셨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하나님이 왜 주려고 하셨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그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셨고 그 말씀은 곧 사람들에게 생명이요 빛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야겠다. 이 말은요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있는 이 예수님의 이름, 사람들은 다이아몬드의 가치는 잘 알아요. 황금의 가치도 잘 알지요.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심사임당의 가치도 잘 알잖아요. 모르세요? 5만원짜리. 그렇죠? 여러분 세종대왕도 알고 율곡 2위도 알고 그 가치를 잘 알아서 우리가 잘 활용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때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읽는 김에 조금 더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영접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권세를 하나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서 내 안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빛이요 생명이요 능력이요 바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속에 일을 하시면 여러분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 어두운 여러분의 마음이 밝아지고 여러분의 마음에 생명이 임하고 여러분 속에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느냐면 오늘 사도행전 3장에 자 보세요.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가는데 앉은뱅이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앉은뱅이는 성전 안에 못 들어가고 성전 입구에서 사람들이 오고 갈 때 내게 도움을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람이 그가 앉은뱅이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불쌍하고 안 됐고 그래서 그를 다 도와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준 재물이 앉은뱅이의 다리를 일으켜 세우지는 않았지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도와준 그 돈이 그들에게 행복이 되거나 생명이 되거나 빛이 되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베드로는 그에게 줄 수 있는 은이나 금이 없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말하기를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야, 이 이름이 이렇게 위대하냐? 이 이름이 이렇게 놀랍냐? 이 이름이 이렇게 위대하냐? 제 마음에 계속 그 마음이 저를 두드리는 거예요. 저는 지금은 부산에 있지만 석 달 전에는 안산에 있었습니다. 제가 안산에 있을 때 제 아내는 울산에서 저한테로 시집을 왔어요. 근데 딸 다섯에 아들이 하나 있는 집에서 제 아내가 넷째 딸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제게 시집을 왔는데 제 위에 이제 우리 처형이지요. 셋째 딸이 우리 처형이 대전에서 살아요. 근데 딸 둘을 낳아서 정말 잘 키우는데 막내 딸이 어느 날 몸에 병이 찾아왔어요. 저희들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평소에 잘 왕래를 못 하는데 어느 날 제 아내가 우는 거예요. 여보, 우리 은경이가 하고 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울지 말고 말을 해봐. 은경이가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을 했다라는 거죠. 아니, 어디가 아파서 입원을 했길래 우리에게 말을 안 하느냐. 대전에 근향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치료가 안 돼가지고 서울 아산병원으로 왔다라는 거죠. 아산병원에는 우리 손 위에 처남이 이제 아들하고 딸이 있는데 그 아들이 서울 아산병원의 전문이에요. 혈액암 전문이에요. 자기 이제 사촌 동생이잖아요. 그래서 근향대병원에서 치료하고 있는 걸 알고 데리고 올라왔어요. 자기 동생이니까 내가 의사가 된 게 우리 동생을 위해서인가 해가지고 근향대병원에서는 안 된다고 해가지고 아산병원으로 데리고 왔는데 병명이 뭐냐면 300만 명 중에 한 명이 나올 수 있는 희귀 골수암, 저 혈액암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들한테 왜 연락을 했느냐면 그 이제 우리 조카지요. 이제 저 우리 처남 아들이니까 조카가 우리 이제 자기 고모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고모, 제가 미안하지만 내가 이 혈액암 전문입니다. 제가 의사인데 내 동생을 치료할 방도가 없습니다. 고모, 죄송한데 하나님을 믿으시면 고모가 믿는 하나님께 부탁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우리 처형이 우리 집사람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네 조카가 지금 이런 병이란다. 제 아내가 저를 보고 여보 아무리 바빠도 병원에 한 번만 가주시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랑 밤에 차를 타고 아산병원에 갔어요. 이제 안산에서 1시간 정도 걸리잖아요. 가니까 이제 격리병동에 아무나 못 만나고 격리병동에 있으니까 제가 갔는데도 못 만나게 하더라고요. 제가 우리 처형하고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처형, 우리 처형이 이제 복음을 들었는데 그 우리 이제 제 뭐죠 동서가 워낙 불심이 심해가지고 교회 나가는 걸 못 나가게 해요. 그래서 이제 구원은 받고도 교회를 못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처형이 하나님 앞에 미안한 거예요. 내가 교회를 못 나가니까 우리 딸에게 이런 큰 재앙이 오나. 그러면서 제가 가니까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처형 울지 마시라고. 지금 우리 그 조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못 만난대요. 격리병동 안에 있으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처형, 만약에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은경이 병실에 찾아오시면 하나님이 우리 은경이 병을 고쳐주시겠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처형이 하는 말씀이 고쳐주겠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화를 벼락같이 냈어요. 그런 말이 어디 있느냐고. 아니 하나님이 고쳐주겠지요가 어디 있어요. 고쳐주면 고쳐주는 거고 안 하면 안 하는 거지. 무슨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말이 어디 있느냐고. 그러니까 우리 처형이 막 너무 놀래가지고 내가 화를 내니까 아 고쳐주지요. 고쳐줍니다. 하나님이 이 병실에 오면 처형이 교회 안 나온다고 그동안 믿음을 가졌는데 믿음으로 안 살았다고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그래 너 잘 먹어라 너 잘 살아라 네 고생 좀 해봐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러시겠냐? 절대 그러지 않는다. 하나님이 이 병실에 오시면 따님을 살려낸다. 예, 그렇게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처형이 나를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더라고.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 딸을 살려내겠지만 우리 제부가 와가지고는 좀 이게 스스로 저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니까 조금 신뢰가 안 가는가 봐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내가 기도하면 그 딸이 살겠느냐 그러니까 아니 대답을 썩 안 해요 빨리요. 뭐 그 낫겠죠 하면서 내가 막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내 안에도 예수님 이름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런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내가 기도하면 우리 조카가 삽니다. 그러니까 야, 아멘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제 아내랑 우리 이제 처형이랑 앉아가지고 병원에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집에 처형이 구원을 받고 교회를 못 나오시는데 300만 명 중에 한 명 걸릴 둥 하는 이런 못된 병에 걸려서 우리 조카가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못 만나고 안산으로 왔어요. 여러분 제가 기도하면 우리 조카가 살아나야 돼 안 살아나야 돼? 그래요. 그런데 제가 안산에 딱 도착하자마자 우리 처형이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우리 집사람 이름이 은숙인데 은숙아 네 조카가 의식을 잃었다. 우리 사람이 막 또 우는 거예요. 여보 울지 마라. 그러면 방금 우리가 왜 기도를 했냐. 살려달라고. 아니 금방 돌아서서 한 시간 전에 살려달라고 기도해놓고 의식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어때요? 물론 여러분들이야 다 한번 기도한 건 다 믿지요. 한 시간 전에 기도하고 왔는데 의식을 잃었다고 하니까 제 아내가 막 우는 거예요. 여보, 내일 다시 병원에 가자. 다음 날 제가 또 제 아내와 같이 아산병원에 갔어요. 이제는 가니까 의식을 잃어버리고 난 뒤니까 이제 이 간호사들이 우리 조카를 아예 이제 격리병성에서 빼가지고 그 간호사들 옆에 응급처치실이라고 있더라고요. 급하게 막 이제 쇼크가 오면 간호사들이 지켜야 되니까 거기다가 이제 데려다 놓고 이제는 만나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들어가서 조카를 만났어요. 처음 만났어요. 제가 야 이모부가 왔어. 은경아 너 내 누군지 알겠어? 예, 이모부 어떻게 오셨어요? 네가 병원에서 300만 명 중에 한 명 걸리는 희귀 혈액암에 걸렸대. 그런데 하나님이 말이야. 너 하나님 잘 모르잖아. 예, 이모부 저는 하나님 안 믿어요. 근데 하나님이라는 분이 있으신데 그분이 온 우주를 만드셨어. 그분이 오늘 네 병실에 찾아오면 너 고쳐줄까 안 고쳐줄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시면 나 병 고쳐주겠죠. 아니야, 너는 안 고쳐줘. 그러니까 우리 조카가 당황을 하더라고요. 왜 다 고쳐주는데 나는 안 된대요? 너는 마음에 죄가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조카가 이모부 나는 죄가 너무 많아요. 네가 무슨 죄가 이렇게 많아? 저는요 세상에 죄가 하나 있는데 우리 언니가 너무 미워요. 언니는 공부를 잘해서 공무원이 됐어요. 이 동생은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 막 시샘이 나고 언니가 점점 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의식을 잃어도 언니가 병문안 오는 걸 이 동생이 거부하니까 동생은 바깥에서 울고 언니는 울고 동생을 못 만나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은경아, 너는 마음에 하나님이 여기에 오셔도 너는 못 도와준다. 왜냐하면 네가 마음에 죄가 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모부 어떻게 하면 내가 죄를 씻고 하나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날 우리 조카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구원을 받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너를 도우실 거야. 걱정하지 마. 이모부 기도하고 간다 하고 기도하고 제가 집으로 왔어요. 여러분, 제가 기도하고 집으로 왔는데 우리 조카가 나아야 돼 안 나아야 돼? 제가 우리 집에 딱 도착하니까 우리 처형한테 또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우리 집사람한테 은수가 네 조카 지금 의식을 잃어서 심장 그 뭡니까 쇼크 있잖아요. 심장 심폐소생술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는 아예 누구도 알아볼 수 없고 중환자실로 실려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참 답답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서 우리 속에 일을 하시는데 여보, 우리가 다음 날 다시 병원에를 가자. 그렇게 해서 병원에를 가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잠을 자고 제 아내랑 다음 날 병원에를 다시 올라갔어요. 병원에를 올라가니까 여기를 보세요. 그냥 두고 여기 보세요. 두고 여기를 보시면 병원에를 올라갔는데 우리 이제 중환자실에 갈라 그러니까 중환자실은 시간 따라서 가야 되잖아요. 아무나 요즘에는 못 만나고요. 그래 가니까 이제 우리 그 이제 저 조카 가족들이 다 오셨는 거 그냥 죽는다고. 왜냐하면 심장 쇼크까지 이제 심폐소생술까지 했으니까요. 그래 병원에 갔는데 이제 우리 그 이제 셋째 처형 동서가 불심이 강한 그 동서가 거기 와 있는데 나를 보고 막 화를 내더라고. 너 여기 왜 왔어? 내가 오기 전에 너 우리 딸 만났다며. 너 왜 우리 딸 만나가지고 쓸데없는 소리를 그렇게 자꾸 하냐? 네가 의사냐? 이 병원에 의사가, 우리 조카 의사가 여기에 전문이야. 의사가 안 된다고 그러는데 네가 왜 우리 딸에게 허황된 꿈을 집어넣어? 너 이제 그만 우리 딸 가도록 버려둬. 왜 네가 우리 딸에게 힘들게 하고 그래? 너 오늘 왜 찾아온 거야? 또 찾아와서 우리 딸 산다고 말하려고 그러지? 아니 그러면 형님이 아버지인데 저렇게 응급실에서 저대로 갈 수 있는데 그러면 형님 들어가세요. 들어가서 마지막으로 뭐라도 한마디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가족들이니까 표찰 두 개를 주는데 그걸 걸어줬어요. 이거 걸고 들어가시라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해줄 말이 없잖아요. 의식이 없는데. 못 들어가면 가만히 있고 표찰이나 달라고. 제가 이제 그걸 다시 뺏어가지고 목에 걸고 중환자실에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뭐 알아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미 이제 심폐소생술 해가지고 산소 마스크 끼고 있는데. 제가 이야기했어요. 은경아, 너는 지금 이모부가 왔다 가는 걸 잘 모르겠지. 그런데 있잖아. 하나님이 너를 죄 속에 빠져 있다가 구원을 받게 하시고 너에게 예수의 이름을 줬어. 네가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이 너를 절대 부르지 않아. 하나님이 너를 도와줘. 네가 이모부가 말하는 게 들리면 네가 하나님을 의지해. 제가 우리 조카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복음을 다시 전했어요. 그리고 제가 병실에서 나왔어요. 중환자실에서. 나오니까 우리 동서가 저를 붙들고 막 화를 내더라고. 야, 너 이제 그만해라. 나는 아버지로서 해줄 말이 없지만 너처럼 사기는 안 친다. 어떻게 다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산다고 그렇게 사기를 치냐? 야, 네가 무슨 의사냐? 너는 목사야. 그냥 설교 나가서 해. 제가 우리 동서를 보는데 너무 안 된 거예요. 근데 내한테 이야기하더라고. 그런데 있잖아. 너 그 사기도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도대체 왜 우리 딸이 산다고 그러냐? 그 얘기 한번 해봐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이제 우리 처가댁에 장가를 가가지고 처음으로 그 동서하고 이제 말을 한 거예요. 형님 진짜 들으실랍니까? 그러니까 그래 너 사기라도 뭐 근거가 있을 거 아니냐 한번 이야기해봐. 그래가지고 우리 동서한테 이제 왜 내가 조카가 사는지를 말을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왜 나에게 일을 했는지를 가르쳐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하고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이분이 한참 복음을 듣다가 뭐라고 하시느냐면, 야, 이제 동서니까, 제가 손 아래 동서니까, 야, 네 말대로라면 내가 죄가 없다. 근데 지금 나는 죄 없는 것보다 우리 딸이 살아야 된다. 그러면 네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의 죄를 씻었다고 하는데 내가 이건 조금 제껴놓고 우리 딸을 살려주면 내가 그걸 믿을게 하고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우리 처형이 있다가 당신 방금 약속했죠? 분명히 우리 딸이 살아나면 이제 당신도 예수 믿는 거지요? 염려하지 마라. 사람이 어떻게 남자가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냐. 지금은 내가 예수를 믿어 죄를 씻는 것보다 더 급한 게 내 딸이 살아야 된다. 야, 난생 처음으로 우리 동서하고 이야기가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비록 우리 조카가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못 차리고 누워있지만 그것 때문에 조카에게 복음 전하고 우리 동서에게 복음 전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의 마음을 전부 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옮겨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는데 우리 조카가 의식을 회복을 했어요. 지금은요 직장 잘 다니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다고 말은 하면서도 여러분 속에 은금 보화가 10억, 100억, 1000억이 있다면 여러분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하고 말고지요. 여러분 폼 내고 자랑하시고 싶을 거예요. 좋은 집 사고 싶고 좋은 자동차를 사고 싶고 안 그러시겠습니까? 좋은 옷을 입고 싶고 남들이 나를 좀 알아주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는 빛이요 사람들의 생명인데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고 말하고 여러분 얼굴을 보면, 여러분의 삶을 보면 인생에 찌들리고 삶에 찌들리고 여러분들을 억압하는 많은 문제 앞에서 다 굴복하고 살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데 내가 못났지 예수님이 못난 건 아니잖아요. 내가 어리석지 예수님이 어리석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멸시받는 자, 천대받는 자, 세상에 가난한 자,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시고 예수님과 교제하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처럼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자기처럼 사니까 늘 어렵고 늘 힘들고 늘 무시받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부끄러움을 당하는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제가 성경을 펴서 베드로는 뭐 때문에 안진뱅이를 만났는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나. 베드로 안에 있는 예수님의 이름하고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이름하고 다르나. 그게 아닐 텐데 왜 나는 늘 이렇게 내 속에 메여서 내가 어렵고 힘들고 부담스럽다라는 생각 속에다가 나를 내어주고 사나. 내가 너무 미운 거예요.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렇게 부끄러워하나. 베드로는 안진뱅이를 만나서 너무너무 담대하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사도행전 4장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여러분 베드로는요 이 세상 어디에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안진뱅이를 만났을 때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길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그걸 믿으니까 베드로는 담대하게 안진뱅이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더라고요. 나는 아무것도 없다. 금도 없고 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내게 있는 것은 예수님 이름뿐이다. 일어나 걸어라 하고 일으키니까 여러분 발과 발목에 힘이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저처럼 못난 목사인데 하나님이 나를 목자로 세웠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세웠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한다. 내가 그것 말고는 믿은 게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다. 내가 그것 말고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를 통해서 일하신 예수님이 저를 통해서도 일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강대상에 서면요, 제가 제 이야기를 하면 할 말이 없어요. 부끄럽고 창피하고 천대받고 무시받고 업신여김 받는 게 당연한 사람인데, 제가 강대상에 올라오려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야, 세상에 어떻게 그런 촌도 그런 깡촌에서 살았냐. 아니, 배 타고 가면 됐지. 또 배에서 배로 내려가지고 또 내려서 또 배로 가가지고 난 도대체 네가 말하는 게 이해가 안 간다.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기 전에 네가 여기 있는 게 능력이니라 하고 가르쳐주더라고요. 제가 봐도 야,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에 와 있나. 나는 정말 자랑할 것도 내세울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요, 사람이 왜 소젖을 먹는지 몰랐어요. 저는 제가 21살 때 처음으로 우유라는 걸 알았어요. 아, 사람이 우유라는 것도 있는 모양이구나. 저는 기차도 보지도 못하고 버스도 보지도 못하고 저는요, 이 문명하고는 아예 동떨어지게 살았어요. 그래서 세상이 하는 말을 잘 못 알아먹을 때가 많아요. 그런 내가, 여러분, 이런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니까 사람이 낫더라니까요. 야, 저요, 여러분 함부로 보지 마이소. 제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 안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다라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품어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지 않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 기도할 때 혹시 여러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문제는 그 능력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안진뱅이가 뻘떡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누구를 주목했어요? 베드로를 주목하기 시작을 했어요. 야, 저 사람이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네. 야, 저 사람이 도대체 뭐야? 저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던 저 거린인데, 거지 같은 인생인데 어떻게 저 사람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모두가 다 베드로를 향하여 모여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6절.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꼬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나니까 소문이 돌았을까요 안 돌았을까요? 돌았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이잖아요. 안진뱅이가 일어나 버렸으니까. 근데 베드로는 엉망이고 형편없는 인간인데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베드로를 함부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소문이 돌았어요. 돌았는데 17절.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로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경계를 했어요. 여러분, 사탄은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두려워하느냐면 여러분과 제 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될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러분 안진뱅이를 잡아 일으키니까 이제 에루살렘에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났대. 안진뱅이가 일어났대. 베드로가 일으켜 세웠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웠대. 이 말이 막 전파가 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에 대하여서 관심이 이제 가는 거죠. 자꾸 이걸 가만히 두면 예루살렘 전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뒤덮일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 너 이렇게 가르치지 말라. 이렇게 입단속을 시킨 거예요. 자, 조금 더 읽겠습니다. 30절. 28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27절에 과연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이제 그걸 못하게 하려고 모였는데 베드로가 이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베드로가요 완전히 탄력이 붙었어요.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는 데 대하여 자신감을 얻은 거예요. 베드로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을 해가지고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나타나는 걸 보니까 여러분 이 다음 32절에 사람들이 전부 다 물건을 갖다 놓고 자기 걸 자기 걸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이름이 너무 크니까요. 아멘. 자, 여러분 삶이 왜 여러분의 것이 큰 줄 아세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크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님이 크면 내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막 전파가 되는데 사도행전 5장에 뭔 일이 일어나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모두가 다 자기 걸 꺼내놓고 내 게 아닌 것처럼 사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떻게 합니까? 몰래 자기 걸 감춰요 안 감춰요? 그래서 죽었어요. 죽고 나니까 정말 성도들 마음에도 자기 걸 위하려는 마음이 얼마나 무서운 마음인지를 알게 되고 베드로의 능력이 점점 이제 힘있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5장 12절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을 더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점점 베드로가 이제 이름이 높아져요, 안 높아져요? 높아지니까 이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대제사장들이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이제 더 이상 예수를 증거하지 못하게 하려고 옥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옥에 가두니까 또 옥에서 나와요, 안 나와요? 이 예수님의 이름이 이게 보통이 아닌 거라 이게요. 옥에 들어가니까 또 옥에서 나와가지고 또 이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골치가 아픈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그래서 여기 40절. 40절.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그래 베드로가 잡혔다가 나와가지고 또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붙들어가지고 막 때리고 하면서 너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 하고 단속을 하고 내어놨어요. 근데 베드로가 이제 말을 할 수가 여러분 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맛봤으니까. 그때부터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여러분 그 이름은요 놀라운 이름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목적이 뭐냐면 이제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으로 안 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려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권세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바로 사람들의 빛이요, 그는 사람들의 생명이요, 그는 사람들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었어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 안에 계세요. 여러분, 그의 이름은 놀라운 이름이에요. 그 안에는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동일하게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이름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이름으로 살면 안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라고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만약에요, 제가 뭘 하나 못 가져왔는데 여러분 이제 그 행사를 할 때 여러분에게 각자 모르는 사람들, 오늘 여기 3,000명이 모였는데 여러분 다 이름표가 있어요, 없어요? 예, 이름표가 있어요. 무선 마이크? 예, 무선 마이크. 예, 자, 제가 하나 뺏어 보겠습니다. 예, 우리 자매님 이름표 좀 갖다 줘 보실래요? 이름표 없어요? 누가 이름표 가지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자, 이분이 구미에서 오신 박유정이에요. 예? 잘 알아두세요. 안경 낀 자매님 박유정. 자, 제가 이걸 이제 받아 가지고 제 가슴에다가 이름표를 달았어요. 알았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모친이 저를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박가요? 박유정. 맞지요? 자, 보세요. 제가 이제 누구라고요? 박유정이에요. 그런데 저 자매가 나에게 박유정이라는 이름표를 빌려줬어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전부 다 나를 보고 누구라고 합니까? 박유정이라고 해요. 근데 내가 박유정이의 이름표를 달고 술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기분이 나빠요? 그렇죠. 저 사람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맞잖아요. 그러면 내 이름표를 빼든지. 맞잖아요. 이름표를 그대로 둘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술 먹어야 돼요. 아, 그러면 안 되죠. 같이 술 먹어버리면 어떡해. 그게 아니고 이 이름표를 저 우리 박유정 자매가 내게 줬는데 세상에 내가 갖다 걸어준 박유정이가 뭐를 하고 있어요? 박유정이하고 다르게 살고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러면 자기 이름이 더러워지지 않게 하려고 누가 일을 해요? 그렇죠. 와가지고 이름표를 뺐든지 안 그러면 내가 술을 못 먹도록 하든지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맞지요? 자,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줬는데 떼고 자,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게 예수님의 이름표라고 해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걸어줬어요. 아셨어요? 여러분 이사야 23편 아 시편 23편에 뭐라고 돼 있냐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신 게 왜 대단하냐면요. 하나님이 우리같이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거짓되고 교만하고 어리석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나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실 때 당신의 이름이 욕먹을 것 같으면 줘야 안 줘요? 맞습니다. 절대로 안 주지요. 만약에 내가 이걸 걸어주고 예수님의 이름이 욕먹을 것 같으면 누가 이걸 해결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그걸 해결하시겠죠, 당연히. 아멘. 여러분, 나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주어졌다. 저는요, 이 성경을 읽으면요, 가슴이 뛰어요. 옛날에도 뛰었는데, 더 뛰어, 이게 막, 가슴이 진짜. 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의 이름을 줬구나.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사람들의 생명이신 하나님, 사람들 마음에 비치신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걸어줬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왜 그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담대한 줄 아십니까? 스데반이 왜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담대했습니까? 그의 마음 안에 임한 예수님의 이름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사람들 앞에 돌에 맞으면서도 그리스도를 외쳤습니다. 이제 이 소식이요, 사도행전 6장에서 이제 스데반이 예수님을 이야기하다가 잡혀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요. 여러분, 돌에 맞아 죽으면 여러분 예수를 증파하는 이 이야기가 멈춰야 되는데 돌에 맞아 스데반이 죽으니까 더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데도 하나님이 스데반을 도와주지를 않았어요. 돌에 맞아 죽는데 가만히 계셨어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야 안 전해요? 전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요, 너무너무 화가 나는데 그 소식이 누구에게 들렸느냐면 사울에게 들렸어요. 사울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무슨 소리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아니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무덤에다가 장사를 지냈는데 어떻게 그분이 살아나셔? 말도 안 돼. 이런 사람들은 세상을 홀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는 거짓말쟁이들이야. 이런 사람들은 죽어야 돼. 그래서 그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옥에 가두고 재판석에 내어주고,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구속할 수 있는 그 권한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올라가서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옥에다가 넘기려고 이제 그 사울이 올라가고 있었어요. 사울이 올라가다가 다메섹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다메섹에서 갑자기 강한 빛이 내려오더니 사울이 꼬꾸라졌어요. 꼬꾸라져서 그냥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 누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 사울의 마음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 나는 당신이 돌아가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지금 소문이 돌아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앉은뱅이가 일어나고 눈먼자가 눈을 뜨고 역사와 능력과 지혜가 소문을 타고 퍼져가고 있는데 그러면 그 제자들의 하는 말이 사실이라 말입니까? 베드로는, 사울은 자기가 했던 말이 틀렸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거예요. 아, 내가 틀렸구나. 내 생각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구나. 그리고는 사울이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돼요. 자, 우리가 하나 더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9장 26절.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니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왜냐하면 워낙 핍박을 많이 해가지고 사울이 구원받았다 그래도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27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여러분, 이제 사울이 어떤 사람이 됐어요? 예수의 이름을 외치는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도록 여러분 내어줬던 이 사울이 이제 다메섹으로 올라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뭐를 합니까? 그도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는 사람이 됐다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구원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전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지혜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능력과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 적이 없어요.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왜 나는 믿음이 없을까? 왜 나는 이렇게 잘 안 될까? 왜 나는 이렇게 어리석지? 속지 마세요. 여러분은 왜 어리석은 게 아니고 원래부터 어리석었어요. 알았어요? 나는 왜 이렇게 교만하냐? 그게요, 어쩌다가 교만해진 게 아니고 원래부터 교만한 거예요. 알았습니까? 괜히 자신을 탓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 교만한 우리에게, 어리석은 우리에게, 미련한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줬다니까. 예수의 이름. 알았어요? 여러분 이거요, 이름표를 여러분에게 걸어줬다니까요. 아셨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신을 볼 때 아이고 내가 뭐라고 이러는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시고 예수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세상에 무슨 기가 막힐 노릇이야. 내가 무슨 예수야. 예수 같아요? 옆에 한번 봐봐요. 누구 같아 보여요? 원수 같아, 원수. 또 왔네, 또 왔어. 아우, 지난번에 수양에 오더니 또 왔네. 밥은 왜 그리 많이 먹어? 아이고, 잠은 왜 그렇게 요란하게 자? 여러분, 누구처럼 보여요? 아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예수, 예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줬다고요? 예수의 이름을 줬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사용 안 해보셨죠? 예? 저는요, 제가 참 이게 너무 놀랍고 감사해요. 예수의 이름을 내게 주셨다라는 게.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저는 늘 제가 많이 못 배운 것 때문에 내가 부끄러움 당하고 내가 못난 것 때문에 저는 부끄러움 당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요, 평생에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저에게, 야 민철아, 나는 내가 너에게 평생 해주고 싶은 게 하나가 있다. 어머니 그게 뭡니까? 나는 너에게 꿈이 하나 있었는데 내가 너에게 찰밥 한 그릇 해주는 게 내 꿈이었다. 우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너무너무 가난하셨어요. 너무 가난해서 우리는 땅도 없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늘 품을 팔아가지고 우리 자식들을 먹였어요. 사람들은 뭐 보리밥을 먹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부자들은 보리를 정미소에 가서 정미해다가 먹지만 우리 집은 정미소를 갈 만한 보리쌀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루 일을 하시면 보리 여섯 대를 줘요. 보리 여섯 대를 받아가지고 한 모대기 쌓아오면 그거 말려가지고 절구통에 찧어서 밥을 해야 하잖아요. 여러분 보리를 절구에 찧으면요 한참 물을 뿌려가면서 절구에 찍으면 껍질이 벗겨져요. 여러분 그걸 넣어서 가마솥에 삶으면 밥이 돼야 안 돼요? 밥이 안 돼요. 밥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쌀밥 먹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보리를 절구에 찍어서 밥을 하면 밥이 안 돼요. 그냥 뽀얀 물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보리가 입을 조금밖에 안 벌려. 이 보리쌀이. 그러면 이제 그걸 전부 다 소쿠리에 건져가지고 처마에 말려요. 처마에 말렸다가 다음날 또 삶아야 밥이 돼요. 그게 바로 일명 보리밥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삶을 때 영양가 다 빠지고 오늘 다시 삶으니까 보리밥은 방구 한번 끼면 날아간다 이 말이에요. 영양가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제가 우리 어머니를 볼 때 어머니가 자식을 낳아서 못 먹인 죄, 못 가르친 죄. 여러분 그게 어머니들의 죄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게 죄라고 우리 어머니는 생각을 하니까 어머니는 어머니 죄 있으십니까? 그러면 나는 나쁜 짓 한 적 없다. 내가 나쁜 짓 한 건 우리 새끼들 못 먹인 것밖에 없다.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도가 참 쉽지 않아요. 죄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지어서 아예 없어요. 씻어서 없는 게 아니고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도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 우리 어머니 마음 안에 하나님이 뭘 전해주려고 하시느냐면 예수의 이름을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못난 우리에게, 못 배운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임하면 그는 우리에게 빛이요, 그는 우리에게 능력이요, 생명이시잖아요. 예, 맞아요. 나 못났어요. 그러나 예수님 못나지 않았어요. 나 어리석어요. 그러나 예수님 어리석지 않아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말하셨어요.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한다. 너를 복주는 자를 내가 복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그건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 마음에다가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도 예수님의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가슴을 펴세요. 여러분이 못났어도 어리석어도 미련해도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셨으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의 이름에 관심이 없고 오직 못난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언제나 잘돼 볼까? 나는 언제나 잘해 볼까? 나는 언제나 잘 살아 볼까? 예, 여러분 잘 살지 않아도 돼요. 이미 여러분들은 부자예요. 부자 맞나? 그런 사람은 옆에서 머리를 하나 때려줘야 돼요. 부자가 맞느니라. 네 속에 예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멘. 저는요 그래서 미친 사람처럼 매일 웃어요. 아 내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감사하고. 여러분 여러분, 정말 제가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게 이게 얼마나 큰지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수의 이름을 주시고 여러분들이 그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기를 바라셨어요. 뭐 하려고 하나님이 베드로가 안진뱅이 일으키는 걸 기록에 놓으셨겠어요? 왜 하나님이 소경이 눈을 뜨신 걸 기록에 놓았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빌립보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다음에 빌립보서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왜 높이셨느냐면 그는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었는데 자기를 비워서 누구를 입었어요?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어요. 아셨어요? 저는 임민철인데 우리 아버지께서 옥돌처럼 밝게 살아라 그래가지고 민철이라고 지어줬대요.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왜 예수라고 하셨느냐면 하나님이 모든 이름 중에 가장 뛰어나게 하신 이유가 그분은 하나님이셨는데 자기를 비워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으신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뭘로 여겨요? 하나님으로 여기는 게 아니고 갈릴리의 능력 없는 자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수양관에 어떤 이유로든지 여기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와서 그동안 원치 아니하고 듣기 싫은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계실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라는 이름을 왜 우리에게 주셨느냐면 모든 이름 중에 가장 뛰어난 이름,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면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인데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입고 더럽고 죄악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두신 거예요. 가장 높은 이름, 가장 위대한 이름,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는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사람들의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그 안에는 빛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 모든 능력을 구원받을 때 받은 거잖아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한번 내 이름으로 살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져봐야 본전이라고요. 그렇죠? 속는 셈 치고 사람들이 한번 산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가장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무릎을 그 예수의 이름 앞에 꿇도록 하신 거예요. 내가 정말 못났습니다. 내가 비록 어리석습니다. 나는 미련합니다. 하나님, 이런 내게 예수의 이름을 주십시오. 그러면 그가 우리를 위해서 온전하게 하면 나는 온전해지고, 그가 내 삶을 주관하면 나는 복된 삶이 됩니다. 아멘.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우리 이름으로 우리를 믿고 살아서 참 많은 시간 힘들고 어리석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 모인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 앞에 여러분들을 굴복하게 하고 하나님이 그 무릎을 꿇는 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고 아름답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성전에 올라가다가 앉은뱅이를 만났을 때 사람들이 그에게 도움을 구하는 걸 보면서 나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내게는 예수의 이름이 있다.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야, 저는요,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 베드로의 능력이 하나님 내게도 주시고 그 베드로의 능력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예수의 이름과 더불어 하나님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신 거예요. 제가 오늘 오후에 어떤 모친 한 분하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모친이 연세가 많으신데 교회를 정말 오랫동안 다니셨더라고요. 어려서부터 80이 넘는 세월을 교회를 다니신 거예요. 이 모친이 제게 말하셨어요. 목사님,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어르신, 맞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도록 해 놓았습니다. 예, 목사님, 그래서 저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를 왜 오셨습니까? 가만히 계셨어요. 그래서 자식들이 자꾸 틀리다고 그러시지요? 그랬더니 아이 세상에, 내가 이렇게 정확하게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데 우리 아들이 자꾸 아니라고 한다라는 거죠. 저는요, 제가 이 어르신이요, 성경을 저는 지금까지 만나본 어르신 가운데 가장 성경을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성경을 너무 많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글을 배우셨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저는 글도 안 배웠는데 교회에 가서 하나님이 내게 성경을 읽는 법을 가르쳐 주셨대요. 그래도 글도 잘 읽으시고 80이 넘었는데 매일 성경을 5페이지씩 읽고 1년에 성경을 못해도 두 번씩 읽는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이 어르신을 보니까 너무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르신에게 복음을 다시 이야기해 드렸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려면 어머니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약 성경에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양이나 소나 염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거 저 잘 압니다.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안수하지 않습니까? 안수해서 죄를 넘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이 노인이 너무 총기가 있으신 거예요. 안수해서 죄를 씻습니다. 그러면 어머니 죄를 짊어지려고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셨는데 어머니는 어떻게 예수님에게 안수하셨습니까? 하고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어머니께서 내가 들었는데 기억이 없네 그러시더라고요. 아마 어머니가 아시는데 기억이 안 나실 겁니다. 제가 그래서 다시 제가 성경을 펴서 어떻게 우리 죄를 예수님에게 넘기는지를 가르쳐드렸어요. 모친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교회를 소년을 나갑니다. 그런데 지금도 목사들이 회개하라고 가르칩니다. 저는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이렇게 영원히 사해 놨는데 하나님이 제게요 큰 복을 주신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들이 노년에 저희 어머니가 86세에 세상을 떠났는데요. 제가 이 모친을 보니까 꼭 우리 어머니 같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우리 모친을 꼭 안아드렸어요. 너무 고마워서 우리 어머니 같았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복음 너무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십시오. 내가 못났지 예수님이 못나지 않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이름으로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그 이름을 높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일을 합니다. 다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도와주는데 왜 여러분들을 안 도와주겠어요? 여러분들이 저보다요 100배 높아요. 앉아계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저보다 100배 높으신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쌍놈이라서 서서 말하고 여러분들은 양반이시라서 앉아서 듣는데 얼마나 여러분들을 많이 도와주시겠어요? 아멘. 예, 의자가 없어가지고 땅에 앉은 사람은 더 도와주시겠죠. 왜? 겸손하니까. 여러분요, 우리 안에 누구를 주셨다고요? 예수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 이름은 모든 이름 가운데 가장 높으시고 뛰어난 이름이에요. 예?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표를 줬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제 제발요 이 이름으로 한번 살아보세요. 누가 자기 이름으로 기도하거들랑 못됐다 그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 그러고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책임지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저는 제가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너무너무 행복하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아셨으면 좋겠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마음에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담대하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걸 알게 하시고 그 안에 빛이 있는 걸 알게 하시고 그래서 어두움을 밝히고 절망을 바꾸고 새로운 소망으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그 이름으로 담대하고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